설교 본문은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름 물을 차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된 노동이나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식을 얻기 위하여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안식일로 부르면서 고된 노동 가운데 안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향한 바람은 어쩌면 인간에게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날마다 참된 안식의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그 안식의 노래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한 주간의 고된 노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고된 노동을 가져왔던 죄의 결과, 그 죄에 대한 일들로부터의 참된 안식, 이 안식에 대한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정당한 안식의 노래 앞에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사는 그 삶이 정말로 당연한 안식을 구하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연 누리기를 원하는 안식은 무엇인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은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이 마음을 잘 두고 말합니다. 누울 곳을 바라보며 다리를 펴라라는 것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살피고 일을 시작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일을 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가려서 행동하는 말도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신자들은 누울 곳을 바라보며 다리를 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생각해 본다면 어디가 정말로 안식을 주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누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룻이 누웠다고 해서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들어와 이삭 죽기를 하고 어머니와 자신과 두 가부가 되어져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보아스가 이삭 죽기에 도움을 주긴 하였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여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인간적인 눈에서 전혀 안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나온 룻을 향한 안식에 대한 발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룻기 1장 9절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나오게 될 때 그들의 남편 있는 곳, 저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돌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가져오기를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측면에서 과연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서 주어집니까? 참된 안식은 기업 물을 자에게서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룻기 1장에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이 룻기 3장에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그의 옷자락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룻은 기업 물을 자를 찾아 안식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아무에게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룻은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에게서 오직 안식을 얻기를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룻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둘째, 룻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셋째, 룻이 얻는 안식입니다. 첫째, 룻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룻을 향한 대화를 듣습니다. 과연 나오미는 그 자부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입맞추며 돌려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안식이란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안식에 대한 여성의 표현입니다.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룻기 1장 9절에서도 역시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절에도 안식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해당하는 단어, 이 단어는 안식,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화스럽고 안정한 생활의 여건을 의미합니다. 즉 고요한 생활의 여건, 어려움이 없는 생활의 여건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 너가 평화롭게 안정된 삶의 여건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니? 이제 너가 안정된 삶의 안식처를 찾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1장 9절에도 동일하게 너희가 안정된 안식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고 3장 1절에도 너희가 안정된 안식처를 구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 자부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룻 혼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자부가 있을 때 나오미는 그 남편을 구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안식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룻이 얻어야 될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의 친척 남자 중에 한 사람 곧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곧 사사들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전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가 가난하며 그 기업이 얼마에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 판 것을 물을 것이라 라고 한 이 권리 회복을 줘야 될 율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여기서 룻이 기업 물을 수 있게 된 것은 룻을 돌보시는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로 믿음이 깊은 한 사람,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업 물은다라는 이 제도는 고엘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엘 제도는 당시 히브리 율법에 근거하여 나온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얻는 지혜로운 그런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당시에 고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룻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룻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고엘이란 기업 물을 자 곧 구속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구속자다라는 표현이 바로 고엘이고 바로 기업 물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고엘 제도의 모습을 조금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얼마나 하나님께 믿게 보였던지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엘은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시집온 다말이 불쌍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난에게 말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동생이 의무적으로 형수와 결혼해야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형의 아이를 낳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회 문화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여자의 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때였고 오직 여자의 씨가 태어나야 한다, 구속자가 태어나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대를 가져가기 위하여 어떤 면으로 보면 편법처럼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동생이 이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은 편법이라고 말할 수 없죠. 형이 죽게 되면 장자의 명분 누구에 있습니까? 동생이 그것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보면 이것이 결코 다른 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엘의 동생 오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그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래도 그가 한 방식은 형수와 결혼하기는 하였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정하였다라는 표현이 피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나는 어쩌면 최초의 피임 개발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피임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의 오손이 태어나야 될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고 그것은 정당하지 않았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모든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하여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못 박아 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지금 보아야만 합니다. 오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그리고 전통과 제도를 온몸으로 한가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름 모을 자에 대해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 너희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은다라는 이 기본 정신은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아들은 나의 것이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속전세를 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장자를 바치지 않는 대신에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깁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측면을 가져오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나는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는 이 말 자체가 그만큼 무서운 말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 무르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3장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를 향하여 나아가 안식을 얻으라고 하는 나오미의 말을 룻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덮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추수 연회를 연 후에 타작마당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연회였을까요?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한 상태의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행복한 연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기가 사사의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풍요의 노래를 불러야 될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잠자리에 몰래 들어가는 룻,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도덕적인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에 여성이 결혼을 위하여서 남자를 노골적으로 유혹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그런 말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 있는 남자를 향하여서 조용히 예쁜 옷을 입고 들어가 거기 누우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지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말이 되고 말고 또한 우리가 문화적으로 해석해도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깊은 밤 혼자 사는 남자의 이불 속으로 단정한 젊은 여자를 밀어넣는 듯하니라고 그렇게 말해야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젊은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이런 부도덕한 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룻에 대한 생각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젊은 가부가 야밤에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프로포즈하는 한 방식이었다라는 사실이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위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아내로 삼아 침실의 여주인으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중한 제의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루시 한 행동이 참 재밌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야기가 뭡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보앗을 유혹하기 좋았어요?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간 것은 곡물 이삭 줍는 가난한 여인으로서 보아스에게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율법을 따라 친족 남자에게 갈 권리가 있는 아이 없는 갑으로서 가기 때문에 이삭 주울 때 입는 그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 주울 때는 누추하고 그렇게 뭐 멋진 옷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노동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을 할 때는 저는 잘 구별을 하지 않는데 요즘 이제 하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은 일을 하게 될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더라고요. 보통 때 제가 이제 와서 일할 때는 그냥 양복 입고도 하거든요. 근데 일을 정상적으로 한 3일 정도 하려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게 되더라고요. 계속 갈아입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루시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개념은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당한 위치에서 당신에게 나아간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에서처럼 곡물 이삭 줍는 가난한 여인인 시녀로서가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탄원하는 친족으로서 타작마당에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 이해하겠지만 왜 일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는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타작마당은 성전이 있는 장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룻은 지금 아무에게나 이런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당시에 법에 정해준 성경이 인정해준 남편 될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룻기 어디에서도 나오미와 룻의 이런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보다 더 거룩한 적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일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런 행동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룻의 부도덕한 행동도 아니고 보아스는 그녀의 여인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정말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도다. 지금 자기 발치에 와가지고 타작마당에 술 취해 있는 자기 이불을 듣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인애가 이전보다 지금이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애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지금 네가 내게 이전에 해줬던 것보다 지금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갈 수 있는 길은 모압 여인이었고 젊은 남자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룻기서를 읽게 되어지면 룻이 얼마나 평판이 좋은가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어 가부되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해도 이제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너의 인애가 이전보다 지금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오직 교회 안에 주어진 자기 기업을 잇는 일에 열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구약 교회 안에 있는 자기 기업, 이 기업을 이어야 한다라는 이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율법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갔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걸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평안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기에게 어떤 좀 더 유익이 있는 좀 더 젊은 남편을 구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편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요지를 생각합니다. 둘째, 루스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루스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룻기 3장 2절과 7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너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룻의 이러한 나오미의 예측 앞에서 룻의 행동은 이러합니다. 5절과 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물을 자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어떤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시사의 진전 앞에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루시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래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루스는 말합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루스는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서 여정을 덮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그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있던 루시 보아스에게 발견되고 나서 그에게 한 말입니다.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지금 행하는 이 일의 목적, 즉 당신의 옷자락으로서 여정을 덮어소서라는 이 말은 남자가 여자 위에 자기 옷자락을 펼친다라는 말, 즉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아내로 삼아달라라고 말할 때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것입니다. 루시 지금 한 남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어떤 남자들 중에 많은 남자 중에 한 남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기업 물을 자에게 갔던 것이고 보아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라.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기름 물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는 기업은 아무도 팔려고 했어도 안 되고 설령 그가 가나안에 팔았을지라도 그 기업을 그 집에게 돌려줘야만 한다라는 이 율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단지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속하고 땅은 땅일 뿐이지 그것이 영적인 생활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 구약 교회의 시대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땅을 함부로 버리거나 빼앗는 것은 그 시대에 즉 구약 교회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구약을 읽게 될 때에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그 땅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고 그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빼앗긴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그들이 무능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잃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난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어려움 없고 그 언약 가운데 있게 될 때 언약에 있는 백성은 언제나 그 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이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져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과 신과의 전쟁에서 실패하여 하나님이 땅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땅을 취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무시당하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이 포로 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갔다라는 것은 그녀는 권리의 요구자로서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아스에게 나는 약자이고 나는 연약하이고 나는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야훼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언약의 백성이고 나 역시 언약 안에 들어온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에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간 것은 정당한 일이고 보아스가 판단한 것처럼 과거에 처음에 인애보다 지금 인애, 나중에 인애가 더 크다. 처음에 헤세드의 사랑보다 지금의 사랑이 더 크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다른 젊은 남자를 찾아갔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부터 말씀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의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절에 2장 12절에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날개 아래 야훼의 옷자락 안에 보호받기 위해 온 그 여인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 가운데 룻은 야훼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를 받은 한 여인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름 물을 자 됨이니이다. 즉 당신이 그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개를 당신이 내게 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의 기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옷자락만 덮어주었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여기에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에게 묻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언약에 붙들려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본문을 깊이 이해한다면 그때 우리는 본문의 두 여인의 행동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을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영원히 보존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업의 권리를 투쟁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가운데 주신 우리의 기업의 권리를 주께서 보존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복을 얻고 누리고 이어가는 그 투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기 기업의 권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룻이 얻은 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안식지를 찾아 나선 여인입니다. 그녀가 누울 자리는 젊은 용사의 프로포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남자를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젊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정말로 내 눈에 정말 한눈에 갈 만큼 그렇게 멋진 남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때 루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더 이해되고 동의가 될 것입니다. 루시 자는 안식전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의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의 여인,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의 남자를 구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루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보아스를 귀한 물을 자로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장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가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스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강조점은 보아스가 보리 여섯 번을 되어서 준 사실입니다. 루시 집에 들어오니까 나오미가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되어졌느냐라고 말합니다. 루스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말한 모든 것을 세세히 보고한 다음에 언급하여 말합니다. 선물 준 자의 후함을 고려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여섯 번의 보리를 대어준 것에 대하여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언약은 체결되어졌고 모든 일을 해주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는 보아스에게서 보리 여섯 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기업을 미리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루스는 미래와 자기 번영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 것입니다. 땅에서 난 보리 선물에 의해서 지금 그녀에게 하늘의 기업이 찾아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루스에 대한 결과를 나오미에게 암시하려는 것입니다. 즉 루스이 안식을 처할 처소는 기어이 얻게 될 것이다. 기업 물을 자 나보다 앞선 자이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이 안식제를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하여금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아스를 보내시고 루스는 보아스를 잡도록 투쟁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주의 백성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투쟁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유대인 가족 가운데서 가족과 친지를 버려야 하는 그런 심각한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심각한 투쟁입니다. 정말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있는 그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인가 라는 이것은 그의 가족과 친지와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한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소망은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의 축복은 우리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식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기업을 바라보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입는 옷,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회, 우리가 누리는 교제 이 모든 것들은 미래의 기업에 대한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 가운데서 이것을 누려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도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함께 먹으며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투쟁을 계속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투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루시 보아스를 찾아갈 때 보아스가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자 할 때 그 성도가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교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권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그 권리가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가운데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언약을 버렸고 너는 배교의 걸음을 걷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며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열망하며 기업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때 우리의 기업의 복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